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두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말씀하지 아니하면 한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의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의 말씀으로 조율되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주께서 받으심직한 삶의 예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내 없이 남자 홀로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했습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때려서라도 사람 되게 하려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징계하고 징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감각은 마치 신경이 마비된 사람처럼 얻어맞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썩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얻어맞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막대기에 맞아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들은 돌이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고 왜 심판에 선고를 하십니까? 심판받아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미한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처럼 반역과 배역의 역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한 그들의 의지의 박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보여왔던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 때문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이키지 못했던 진정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반대로 불순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죽고 난 다음에라야 안 봐도 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을 했던 이 모세의 노래를 의식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또 땅이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그 시초부터 있어왔던 문제였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모세가 전망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까지의 그 역사를 이제는 2절부터 9절에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형식적이고 비유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했지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절에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내렸던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명령이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이 명령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상황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죄악을 따라서 처치하셨더라면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들의 범한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 문제의 핵심이 뭐죠?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돔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에서 나타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삼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제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근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편이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셨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제사장나라로 너희를 삼겠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던 것처럼 죄인인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다름 아니라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읽기는 했지만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보다 가장 심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바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도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실체와 비교할 때 짐승의 피,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 제사 제도는 적어도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을 좀 넓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 믿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너무 제가 확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초점이 좀 흐트러질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 믿음과 회개가 없다는 그 사실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매일 번제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날 월삭 그리고 각종 절기에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 교통과 만남을 거부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삶을 거부하신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 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까요? 16절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표면적으로 딱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도덕 윤리적인 삶이 제사와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제사를 열심히 드려놓고 삶 가운데는 도무지 이런 내용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늘 기도한 성도님의 기도대로 조국 교회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이 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 일에 별 관심이 없고 그 결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 지적은 매우 설득력 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희생제사가 아니었고 사실은 공평과 정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이 왜 설득력을 얻느냐? 그것은 선지서를 읽어나가시다 보면 특별히 공평과 정의를 더 원한다. 번제와 제사보다 나는 공평과 정의를 더 원한다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모스 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다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는 말씀은 미가 선지자도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불렀던 복음 찬송의 가사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저롬을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다음에 뭐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선지서에 나타난 말씀들을 쭉 살펴보시면 몇몇 신학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짐승이나 잡아드리는 그 제사 제도보다는 오히려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적인 삶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문자 그대로 제사보다 훨씬 더 나는 공의 행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제사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삼의 은혜를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죠. 죄인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는 필수적이에요.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를 짓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제사 제도 자체가 거부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제사보다 공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공의를 행한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선지자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까? 그것은 희생제사 자체가 아니고 희생제사의 잘못된 사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희생제사를 어떻게 잘못 사용했습니까? 오늘 말하면 어떻게 예배를 잘못 사용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잘못 이용했습니까? 앞서 언급한 바대로 본문을 언뜻 살펴보면 삶은 올바르지 않으면서 제사만 뻔질나게 드린 것을 문제 삼은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지요? 도덕윤리적인 삶의 내용 없이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그냥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냥 받으신다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뭐 조상신이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도덕윤리적으로 타고난 삶을 살았는가 그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조상의 유전에서 내려오는 바대로 음식은 이쪽에 두고 저쪽에 두고 하면서 그냥 제사 드리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받지는 않겠지만. 선행을 강조하고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이 16절, 17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런 면에서 적어도 이방 종교와는 다르다면 무엇을 문제 삼은 것처럼 보이죠? 수준 낮은 도덕윤리적인 삶,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도 삶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못한 이것을 문제 삼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역겨워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하셨으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죠? 이렇게만 하면, 다시 말해서 선행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만 돌아보면 제사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정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었으니까 결국은 이런 삶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되지요? 제사가 아닌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선행의 실행 여부가 하나님께서 신자의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아니하시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식의 이해를 강조해서 다 해방신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 이렇게 띠띠고 머리띠 두르고 의샤의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칼빈도 이야기했던 바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위정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압력을 행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와 함께 삶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이런 삶을 보충만 하면 제사는 받으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선행을 행해도 근본적 인간의 제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죄 문제를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는 길은 제사 제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죽음 이외에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는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선행을 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 문제가 잘못 진단되고 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사실은 이 제사의 목을 매야 돼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어나가면 항상 문제 제기를 의식과 삶의 불일치, 항상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 제의가 무의미하게 된 것은 그것은 삶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만남과 교통을 거부하신 이유는 단순한 몇 가지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단순히 몇 가지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제도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대 제사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월삭과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낮밤, 금요, 철야, 수요, 기도회, 구역 모임 등등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이런 이 번제 제사 거들떠 보기도 싫다. 나는 이제 거기 그냥 질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나 몇 가지 선행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그런 문제입니까? 본문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언뜻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로 읽으시면 겉으로만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이스라엘 민들의 생각을 문제 삼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라는 말은 사실은 제사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출애기 2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읽은 분들은 금방 이 말씀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보일 온다는 이 말, 라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 12절에도 똑같이 보일 온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제사 제도는 제물만 잡아드리는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받으심직한 그런 것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제사 제도예요.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는 행위라 그 말이죠. 이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표현하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지요? 여기서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는 응시하다,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아까 보이러 온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제의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제사제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나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가 너희한테 내 앞에 보이러 오라고 말했냐라고 물으셔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 문맥과 연결해서 본다면 앞뒤가 전혀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모님들이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른들 섬기는 것이 참 어렵죠. 어른들 섬기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제가 생신 때 마땅히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언제 내려간지 기억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목회한다고 바쁜데 뭐 내려올 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한편 진심이지만 한편 진심이 아니에요. 내려오면 더 좋아하십니다.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된 게 아니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인간 부모님과는 다르겠으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과 정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이라고 표현했던 미가서 선지자 말씀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런 일은 마당만 밟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역겹다고 실증이 난다고 말씀했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사가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랬지요? 여기 내 마음은 뭡니까? 신인 동역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역겹다. 이제 막 질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지기에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아니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가 힘들다고 그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무겁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괴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2절에서 괴롭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제사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을까요? 레위기 10장에 의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리려고 하다가 향단에서 불이 나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살펴볼 때 그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정신과 마음과 태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시편 51편을 예배 시간 시작 때 봉독한 바대로 상한 마음이 있어야죠.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인과 자비하심 이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죠. 제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요청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이 전폭적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뭐 다르게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도 정예배 드리니까 나와 앉아있고 그저 기도하니까 그냥 한번 기도 따라서 해보고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의 중심이 실려있지 않고 늘 거칠애와 형식에만 길들여져서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은혜의 수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의 그런 기도, 제사 받기에 이제만 지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가 무의미했던 그 배후에 그 불신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물만 거절하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까지 거절하여 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라고 말했지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차례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모슬렘 교도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다섯 번 기도하지요. 시편에서는 몇 번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아침과 정오와 그 다음에 저녁에 세 번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정해놓고 기도 몇 번 하세요? 하루 종일 식기도 빼고 따로 정해놓고 기도 몇 번 하십니까? 조용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많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들의 제사와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까? 대답이 뭐지요? 제가 아까 잘못된 대답 좋은 예를 들었잖아요. 믿음을 삶으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주 멋있는 대답이죠? 요즘에 이게 개혁을 부르신 사람들. 의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못 짚은 거예요. 물론 제사와 삶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삶이 아니고 믿음 그 자체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그랬는데 왜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의 피는 짐승의 피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사용 짐승을 잡다 보면 손에 피가 튀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물두멍에서 그 피 묻은 손을 씻고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지만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손에 피가 좀 묻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씻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격하게 반응하신다라고 보기는 무리죠. 이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피는 적어도 제사용 짐승을 잡다가 튀긴 피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는 어떤 피일까요?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는 말씀을 염두에 둘 때 이 피는 악행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하면 단순히 누구 등쳐먹고 누구 핍박한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영적 만남과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들의 행위가 담고 있는 영적인 어떤 무엇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없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죄사의식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입니다. 물론 거기에 감사제와 화목제도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제사제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행위의 악함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위의 악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제사제도인데 정작 너에게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마치 뭐가 같을까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때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우리 목욕탕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못 받는다는 말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죄인의 마지막 보루인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역겨워하시고 왜 받지 않겠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복음을 근본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지요? 불신앙이잖아요. 아, 예수 믿어서 뭐 구원받겠나? 아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문제 해결될 바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복음을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불신앙이야말로 최대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는 제사와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런 탓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믿음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열매로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저라도 좀 증인이 되어줘야 되겠는데.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회복되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추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양산해내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해요. 믿음과 믿음의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위의 실패 이면에는 믿음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왜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뛰어난 설교자가 없나요? 아니면 번역된 신학 서적이 적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믿어 순종케 된다라고 로마서 1장과 16장 앞뒤 덮개를 딱 하고 있는데 그 믿어 순종케 된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가 뭡니까? 믿음의 순종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주여 저는 믿습니다. 주여 믿소니 이렇게 하면 믿음이 막 활화산처럼 이렇게 불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손들고 이렇게 막 쥐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 다 제가 싸잡아서 비난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불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으신 자는 법정적으로 의롭다라는 칭함만 받지 않고요. 실제로 의로워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경건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대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송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변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바로 사도 야고보가 말한 헛된 믿음이에요. 이런 면에서 회개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 실제로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돌이킬 의지도 없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써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압니다. 제가 십계명 강의했잖아요. 한번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러면서 회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악행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물론 드러나게 되지만 회개의 기본은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는 16절, 17절 말씀은 죄인 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근본적인 죄악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은혜를 찾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과 이런 의지가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 왠지 제 마음 안에 그 선행과 관계없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제 마음에서 계속 솟아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말이 16절, 17절 말씀의 본 뜻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구해야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게 되는 거죠. 이 내용에 깨달음이 없고 이 내용에 실패했기 때문에 비전트립 떠나고 무슨 사회봉사하고 무슨 금요 철야드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해서 밤마다 부르짖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신앙 생활을 하는 거지 아니면 신앙 활동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예배나 찬송이나 봉사나 은신은 다 하나님 앞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역겨워하시고 가증이 계시는 심각한 죄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진단하며 제대로 해결책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 진단법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여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사회활동을 하고 이 시대의 교회 역할과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래야 교회를 그쪽으로 몰아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를 받으실 것이라는 이 잘못된 깨달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그리하여 죄삼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한 삶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으로 풍성하게 드러내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회방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정신 차리고 조국교회가 이 놀란 복음의 능력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